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우리가 아는 그 속담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 중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런 말이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어떤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죠. 기존에 있던 어떤 기득권 세력이 있었는데 새로 온 외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잡는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신앙에서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 속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뿌리박혀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들 또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고 주님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이 이제 바르게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신앙을 가져도 어떻게 가지기를 원하냐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것들이 손상되지 않고 그냥 좋은 걸 하나 더 얹어서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기존에 형성된 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하세요. 제 간증을 짧게 하자면 제가 장로교를 처음 다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어떤 상황이 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의심이죠. 의심. 이 불신하고 의심은 좀 다른데요. 저는 그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 야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우주 만물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 응? 계셔. 근데 또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안 계시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만일이 무슨 뜻인지 알고 쓰세요. 그 의미는 대략 알지만 만일이 뭐냐면 만분의 일이라도 이런 뜻이에요. 만의 하나라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혹시라도 안 계시면 어떡할래. 여러분 내가 저 의자에 앉을 생각이 없다면 저 의자가 튼튼하고 안 튼튼하고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은 저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를 다닐 때 그냥 내 인생하고 별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굳이 따지거나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내 인생하고 하나님이 엮어지고 제 인생을 맡기려고 하니까 그게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한 달을 믿어보려고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려고 용을 썼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기보다는 그 불신이, 그 의심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너무 괴로웠어요.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 마음에 뭐가 하나 가시 같은 게 들어와가고 있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을 끙끙 앓았어요. 누구한테 뭐 이야기도 그때는 할 줄을 모르고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끙끙 앓았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또 한쪽에서 안 계실지도 모르는데 부르면 뭐해? 이런 의심이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러니까 좀 약간 미친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이제 이렇게 속으로 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와 뭔가 그 계획을 가지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지으셨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데도 그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이 의심이 사라지지가 않고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셔서 나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 이런 어떤 소망스러운 마음이 한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의심이 있었는데 한 달쯤 고통하고 난 후에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용서도 안 되니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하나님 안 계신다면 그걸 못 하실 거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문득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어떤 불이 들어왔냐면 창세기 3장 그 이제 뱀이 이브를 유혹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브가 대답을 했죠. 그 다음에 뱀이 또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신들과 같이 되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그 의미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뱀으로부터 들어왔구나. 출처가 제 마음에 계시가 됐단 말이죠. 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 기존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풀어주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그 뜻과 의미를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들의 출처가 딱 드러나면서 무너져버렸어요. 제 마음에서. 그리고 뭐만 딱 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제 마음에 세워진 거예요. 그 좀 이해되세요? 그 표현이. 이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사단의 음성이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건 주님의 음성이고 이게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 이제 그 이분은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뽑혀버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단의 음성이 심겨진 거죠. 그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기존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음성이 뿌리 뽑히고 다시 주님의 음성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을 참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그 끝에 제 용 쓰는 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놓고 주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이 들면서 이제 그 부분이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쩌나라는 의심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도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개역성경에는 그 믿음을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죠. 맞습니까? 예, 근데 원래는 그 믿음이잖아요. 성령님의 열매인데. 그래서 믿고자 하는 자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믿고자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이게 된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경험이냐면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점점 선하게 돼가지고 100% 완벽하게는 못 될지라도 80%, 90%, 막 95% 이 정도까지 선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너 하늘나라 오너라 이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 우리 인간이 죄인 된 것을 설명해주고, 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때 또 불이 한번 들어왔어요. 어떻게 불이 들어왔냐면, 저는 내가 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불이 딱 들어왔냐면, 야,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줄 이유가 없잖아.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지. 그죠?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줄 이유가 없죠.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율법의 행위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고 있던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80도 돌이켜서 이 은혜의 복음의 길로 회개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실 때 어떤 역사들이 이제 형성되냐면 전에 내 안에 심겨졌던 거, 전에 내가 가고 있었던 길 이런 것들이 버려지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6절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예,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지금이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자, 주님께로 돌아갈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나오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자기 길을 버리고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 주님께, 어떤 사람이 주님께 돌아갈 때, 예, 반드시 그 사람 뒤에 남겨지는 거예요. 자기 길, 자기 생각. 그런데 이제 사단은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이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를 하나 가지게 합니다. 그건 종교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새로운 거 하나 배웠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거기에다 새로운 거 하나를 덮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갔었구나 하고 버려지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에 가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새 길이고 새로운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 진리의 말씀이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오늘날 자기 생각이 버려져 본 적이 없이 자기 길이 버려져 본 적이 없이 그냥 예수님 이름 하나 얹어놓고 또 하나님 이름 하나 얹어놓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 마태복음 12장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메시아가 오면 행해질 표적들이 있었잖아요. 왜? 아무나 메시아로 믿으면 안 되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표적들을 행할 것이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아니라 그리스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열 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냈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를 보낼 때도 그 물이 피가 되는 표적하고 지팡이를 이렇게 놨을 때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를 잡으니까, 뱀을,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표적. 또 손에 그 뭐죠? 품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병, 나병이 이렇게 폭발하고 다시 넣었다가 빼내니까 정상으로 된 그런 표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성경의 선지자들도 장차 구원자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표적을 행한다.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표적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굳은 이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자기 생각이 버려지지 않는 거죠. 자,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표적 구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니까 그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사흘간 있다가 나온 거, 그 표적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엘리야 같은 표적이에요. 막 기도하면 비가 안 내렸다가 기도하면 막 비가 내리고 또 기도하면 마른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다 태워버리고 이런 표적이 있죠. 그런 표적에 메시아가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들을 이방 나라들에서 막 그 해방시켜주고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에 으뜸되는, 머리되는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그런 표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표적 보여주신다고요? 요나의 표적. 사흘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 나온 요나처럼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인 있죠. 옛날 개역성경에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믿는 이혼론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건 도저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더더군다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들에게까지 능욕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건 더더욱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주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방법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왜 십자가에 벌겨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비슷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붕괴하고 분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병에 낫는 방법을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니까 감사함으로 받은 게 아니라 막 분해가지고 돌아서 가려고 했던 사람 있죠. 네,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부족함이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집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개역성경이 있는 대로만 익숙해갖고 이해해 주십시오. 작은 계집 아이가, 아,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시면, 나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왔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작은 계집 아이는 대언자를 이야기했는데, 나아만 장군이 누구한테 가냐고 왕한테 가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더니, 세상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이거는 분명히 필시 기회를 봐서 우리나라를 이걸 핑계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계집아이는 대언자를 아는데 왕은 대언자를 몰라요. 교만하니까 안 보여, 대언자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대언자가 누구죠? 그때 대언자 엘리사인가요?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왕에게 그 나아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막 군인들을 대동하고 이 나아만 그 누구죠?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사환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물에 일곱 번 씻으면 문둥병이 나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좀 더 나아만 장군이 받아들이기 좋은 방법으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자기의 전에 갖고 있던 생각, 교만한 마음, 이게 깨뜨려지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막 거기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여기까지 뭐하러 와? 이 더러운, 그 당시 요단강 물이 좀 더러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바는 얼마나 더 깨끗하냐, 이 요단강보다.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나왔을 거다,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나올 것 같으면. 막 분하고 노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붙잡잖아요.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붙잡으면서, 장군님, 아버지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할 건데, 아니, 물 속에 들어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물 속에 들어가는 게 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쉬워요. 근데 누가 어렵냐면 장군님이 어려워요. 장군님. 저는 성경에서 어느 부분을 읽을 때 쾌감이 딱 느껴지냐면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막 그 뭐죠? 마음이 딱 떨어져 갖고 그저 막 짐승처럼 돼 갖고 일곱 대를 들여서 지내다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왕이 되는구나. 내가 특별한 사람 아니었구나. 그 마음이 땅으로 탁 떨어져가지고 또 주님을 높일 때 막 쾌감이 느껴져요. 그럴 때. 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잘 모르시구나.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나아만 장군. 이 사람도 아주 그 나라의 1등 그 공신이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이 사람 나라를 구하는 그런 승리를 이룬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처럼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문제는 마음이 문둥병자가 아니고 장군님인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문둥병자로 떨어졌으면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낫는 방법을 알려준 건데. 장군님으로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어코 장군님으로서는 구원 못 하시고 내려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좀 붙잡아주는 사람이 또 있긴 있어야 돼요. 아버지요, 뭐가 어렵습니까? 물 속에 들어가는 건데 생각하면 그 말이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교만하면 맞는 말도 다 틀리게 들려요. 교만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봤자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을 게 그 결과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이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요. 저는 또 거기에 보면 한 번만 들어가면 좀 되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일곱 번을 들어가야 돼. 왜? 교만한 사람 또 한 번 해보고 안 해. 교만이 덜 깨진 사람은. 한 번 딱 나왔는데 여전한 거예요. 두 번째 또 퐁당 들어갔어요. 나와서 착용을 딱 보니까 여전해요. 그죠? 웬만히 교만한 사람은 여섯 번 하고 나서 포기야. 근데 나아만 장군은 군말 없이 일곱 번을 들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깨뜨려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깨뜨려진 사람.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는 이러한 마음의 어떤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 하나 배워가지고 아 구원이다 이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마음이 깨뜨려져 있으면 진짜 한마디로도 다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뜨려진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가 너무 좋아요.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왕노릇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려오는 말씀마다 다 거부감이 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냥 이 머리만 스쳤다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누가 지배합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지배하고 내 마음이 지배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깨끗해졌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막 기쁘고 즐거워, 뛸 듯이 기쁘고 즐거워 하다가 이 사람이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진짜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 내용을 읽어보면 참 거기도 이렇게 때때로 쾌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그 생각이 버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성경의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가룟유다. 아, 예.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묻지 말고 그냥 하라고 자꾸 했어서 이 습관이 자꾸 묻는 습관이 돼갖고 죄송합니다. 또 하나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길로 인해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꼭 이런 길로 가게 합니까? 막 원망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불뱀이라고 했느냐? 아마 그 지방에 있던 뱀들이 물면은 온몸에 열이 불처럼 끓다가 죽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물어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막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 기존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고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이 무능하고 무익하다는 걸 인정하고 버린 사람. 그리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살았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왜 십자가에 굳이 달려서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느냐. 참 놀라운 일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유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정죄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안 믿어서 그렇지 지식적으로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언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느냐? 내가 사형당해야 될 죄인이라고 인정될 때. 뭐라고 인정될 때요? 내가 사형당해야 될 죄인이라는 그 죄인의 위치에 내려갔을 때, 아,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악을 인정치 않고 있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좋은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분, 훌륭한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죄인의 위치로 내려가서 떨어졌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제 속에 있는 악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신명기 보시면 그 저주에 대해서 나오죠. 잘못을 행할 때마다 그 신명기에 저주가 와서 제 마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은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가는 데인 줄 알았어요. 저는 꼬마 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머리에 뿔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하고는 아주 딴 세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 내가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악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고 난 똑같은 악한 사람인데 나는 안 드러난 그 차이뿐이구나. 똑같이 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바로 사형을 당해야 될 인간이구나. 그것이 마음에서 인정됐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마음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분이. 그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다 합쳐도 물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겁니다. 통에 물이 한 방울 있으면 물 있다, 물 한 방울 있다 그럽니까? 물 없다 그럽니까? 예, 또 아주 꼼꼼하신 분들은 한 방울 있습니다 그러시겠지만, 예, 저같이 털털한 사람은 물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높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다 합쳐도 하나님께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예,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은 뭘까요? 민족들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분께서 자기를 반역한 진짜 없는 것과 같은 이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들에게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저는 제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보화가 다른 게 보화 아니에요. 금, 은으로 장식하지 말고 믿음으로 장식하십시오. 예. 그리고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장식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향기가 있는데요. 몸에서 나는 향기도 있지만 속에서부터 나오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향기, 향기는 오래 남아요, 사람 앞에. 우리 심령 속에서 우러나온 주님의 향기도 정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에 늘 품고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네요.